오늘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의 에베소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지도를 두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 전체를 윗지방인 빌립보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치고 또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사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거처를 전도지의 중심을 에베소로 옮겨서 에베소시와 에베소 인근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을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대체로 이 시간이 3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 이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친 그 기간만 약 2년 정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아서 전체적으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 기간이 3년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도시였고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서부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과 종교와 상업과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로마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혹자는 평가하기를 이 에베소가 로마보다 더 로마스럽다 그렇게 할 만큼 완벽하게 로마의 모든 것을 모방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 긴 시간 머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로마의 문화, 로마의 관료 체계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당시 가장 활발했던 로마의 종교였던 이 황제 숭배 종교가 가장 극성스럽게 행해지고 있던 그런 곳이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 문화에 정식으로 도전하면서 그 로마의 황제 숭배 종교와 그 지역의 본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우스를 섬기는 신이든 종교든지 또는 아데미신을 섬기는 종교이든지 이런 종교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들을 견고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에베소에 도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에 간 것은 이 19장 앞에 18장 마지막 끝부분에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미 이때에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잘 더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 사역자가 되게 했고 이어서 19장부터 본격적인 이 에베소에서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이 아닌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도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8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그런 교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 20년간 했다 그러는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별도의 가르치는 장소를 만들게 된 이유가 회당에서의 가르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자기 동족 전도에 대한 열망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쉽게 만나고 또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또 늘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했는데 에베소에 왔을 때 도저히 회당에서의 가르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가르치는 장소마저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벗어나서 두란노 성원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배움터를 만들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일이 공식적으로 바울이 유대교와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지금까지는 모여든 소수의 유대인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 가르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가르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앞에 2년간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 사역이 앞서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앞서고 말씀 사역의 결과로 이러한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순서가 바뀌어서 이 표적과 변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앞서게 되면 항상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기가 쉽고 기복주의로 빠져버리기가 쉽게 되고 교회가 기반이 없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 사역이 충실하고 그 후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또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나았다라고 하는데 이 앞치마나 손수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노동의 상징과 같은 물건입니다. 편안하게 무슨 학자가 연구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앞치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치마도 필요했고 손수건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사역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무의도시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부르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부리를 쳤을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도 소 두 마리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가서 부르던 장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그 농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 이 두 가정의 형제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깊고 그런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로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늘 좋아하던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네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역사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으로 성도들을 신앙에 든든히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의 증거를 더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신앙도 별로 없고 또 성령 충만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되고 수치스럽고 낭패를 겪게 되었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걸 흉내만 낸다고 해서 그 신앙으로 세상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또 많은 분량의 봉사를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자기 처지 가운데에서 모방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진심을 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났던 결과가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7절 19절 말씀 17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첫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말씀 1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자복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마지막에 보시면 마술냉 가던 사람들이 마술책 다 불태워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지역의 문화가 이 종교 문화가 이런 마술에 심취해 있는 그런 종교 문화였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미신적인 문화, 종교 문화이죠. 이 미신적인 종교 문화를 일거에 타파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른 신앙을 하게 되는 문화적인 변혁까지도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술 문화가 예수 신앙 문화로 전환되는 도시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우상팔아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게 되고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오게 되는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를 거절하고 또 신전도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의 이름이 추락할 염려가 있고 한데 이거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은장색 가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극장에 모여서 야외 극장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를 연호하면서 광란적인 그런 반교회 반신앙인들의 이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이 모인 군중들 해산되게 하셔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집회장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했다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간절히 말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 또 그 모임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나와서 스스로 해산되게 함으로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협력하게 하시지만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지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후에 바울이 곳을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로마로 행하게 되는 마지막 대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의 받은 바 은혜와 경험들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심할 수 있는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산으로 축적되었을 것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사역이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웃에서도 많은 교회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의 든든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아시아인 일곱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활발한 교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예배소 전도 역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있어서 예수 이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도시 문화가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